신앙강좌 매월 마지막 주 이 시간은 명망이 있는 기독교 학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확장하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ACSI 코리아 국제기독학교 한국연맹과 함께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미진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제가 학창시절부터 새 노트를 사면 적어놨던 그런 구절인데요. 요즘은 내가 무슨 꿈이 있었나 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뭘 해야 될지 또 어느 걸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고 흘러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매월 ACSI 코리아 국제기독교학교 한국연맹과 함께 다양한 기독교 학교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꿈을 따라 꿈같은 일을 시작한 교육공동체 별무리학교의 박현수 교장선생님 모시고 좋은 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희 학교를 소개해주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 이름이 별무리 학교예요. 너무 예쁜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셨어요?
별무리라는 이름은 그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각자도 별들이지만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지은 이름입니다.
네, 학교 소개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그 교사 선교에 전국에 계신 500여 명의 그 선생님들이 활동하는 그 선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 그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만한 학교를 한번 같이 만들자.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런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 꿈들을 모아서 10여 년 전부터 기도하다가 작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네. 교사 선교회 교사들을 중심으로 뭐 1, 2년간에 이렇게 고민 끝에 한 게 아니라 10여 년 이상 훨씬 또 그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해 오셨다고 했어요. 이 기독교사 선교회라는 단체도 애청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잠시 덧붙여 주시죠.
저희 교사 선교회는 초, 중, 등 선생님들 한 500여 분이 전국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꿈은 주로 하는 사역들은 MK 선교사님 자녀들 그 사역들 해외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 자녀들을 돕는 일들을 한 축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로 공립학교에 다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공립학교에서 그 제자들을 선발을 해서 디모데로 잘 양육을 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커갈 수 있도록 그런 양육하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예비교사들을 예비교사 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교사들로 훈련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이런 교사 선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훈련하면서 설립하게 된 학교가 바로 별무리 학교예요.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사실 뭐 아주 어려서는 아니지만 크면 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좀 이렇게 모여 살면 좋지 이런 생각들은 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게 진짜 현실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별무리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한 마을에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 별무리 마을에는 지금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들 30여 가정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네. 네,
그중에 일부는 저희 별무리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되셔서 함께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런 마을을 만들게 된 그 이제 계기가 된 거는 우리들이 한 아이를 키울 때는 어떤 학교라는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한 마을 속에서 아이들이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보면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네. 그런 꿈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마을이 앞으로 그 우리나라 선교의 그 비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서의 역할을 또 해내자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마을이 별무리 마을입니다. 저희 학교도 그 전원 마을 속에 함께 위치하고 있어서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죠.
네. 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 멘토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마을 공동체에서 가능하다 싶어가지고 조성을 한 거군요.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매달 기독교 학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별무리 학교처럼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학교를 세울 때 실질적인 걸림돌이 또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로는 재정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마을 같은 경우도 한 3만 평 정도 되는 이제 산을, 밭을 사서 그 마을을 만든 것인데 그 마을을 조성하고 학교를 조성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처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대표를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꿈을 따라서 학교를 한번 설립해보자. 이렇게 이제, 비전을 나누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간사님과 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라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아도 한 그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0, 30억 정도의 그 재정이 필요했는데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만류하는 것도 뭐 당연한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그 마을이 이제 만들어지고 학교 설립을 위해서 기금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도 준비된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산에 가서 계속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일인데 주께서 이루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2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2년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공동체 선교회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해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기도를 하고 한 1년이 안 돼서 그 20억의 그 건축을 하기 위한 기금 중에 한 15억 정도를 후원해 주시고 또 있었던 금액을 합해가지고 학교가 건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지금도 모든 우리 선생님들이 고백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 선교회가 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간증이에요. 정말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다면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그건 꿈 같은 진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셔서 우리 아이들을 불러 모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재정 문제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사실은 개인들의 시간에 대한 헌신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학교 설립하기 전부터 선생님들도 또 대학원에서 별도로도 공부도 하시고 그랬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학교를 설립할 때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세우는 학교는 실험학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데 학교를 열어놓고 실험적으로 해가면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그거는 위험한 생각이다. 잘 준비돼서 첫 해부터 이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한 학교들을 만들자. 이런 마음들 때문에 11년 전부터 저희들이 기도하고 처음에는 이제 교육과정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준비하고 철학 부분이나 학급 경영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갔는데 그렇게 한 3년 정도를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야, 이게 교육과정, 특히 우리는 공립학교 다학교사들이지만
네.
기독교 교육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섣불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대나 고신대나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가서 다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하고 그게 한 5년 전까지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또 중심이 돼서 모여서 다시 우리 학교 철학들에 대한 준비를 해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온 게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처음에 학교를 개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어떤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사실 그런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사실 그분들 중에 지금 우리 별미래학교에 근무하는 그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공립학교 교사들을 사직하고 오신 거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가 선생님들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그 좋은 공립학교의 조건을 포기하고 오신 거는 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신 이 제자들 한 명만 잘 키우고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아이가 또 잘 커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저도 그렇고 콜링에서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사표를 내시고 오셔서 지금 그 일을 함께하고 계신데 그런 가족들과 그런 많은 분들의 어떻게 보면 헌신과 희생이 함께하는 그 과정이었죠.
학교 준비 과정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은혜고 정말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느껴지게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학교가 개교가 됐는데 학생들 모집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작년에 개교했죠?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5학년, 6학년, 7학년 아이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개교를 했는데
네.
사실 첫 개교하는 학교가 잘 알려진 것도 아니고 특히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만 열심히 했지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알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이거 학교 설립할 때 교육청이 인가과정, 인가를 못 받긴 했지만 인가과정을 추진할 때 그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학교 절대 학생 모집 못합니다.
어머,
충남 금산 골짜기에 있는 네. 학교에 누가 온다라고 여기다 학교를 세웁니까? 참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학교를 인가 못 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장담하건대 이 학교 절대 학생 모집 못합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 중학교 7학년 40명 정원을 다 채워서 개교를 했거든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네. 주변에서 얘기들 해요. 아무리 잘 준비되고 알려진 학교도 첫 개교 년도에는 정원 채운 학교가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희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서 보내셨는지 한 분 한 분들을 다 보내셨고 또 사실 이러한 결정을 하기가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멀리 자녀들을 기숙학교에 보낸다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만들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건물도 없을 때였었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네.
그냥 그 상태에서
비전과
네. 그 비전 하나를 보고 학교 철학을 하나 보고 이 학교라면은 보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께 지금도 너무 감동이고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네. 아유, 교육청 그 절대로 정원 못 채운다고 네. 하셨던 분 입학식에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근데 이 또한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문제 말씀하실 때. 네. 그 별무리 학교가 현재 초등 5학년부터 중등 과정까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초등도 1학년도 아니고 5학년부터 이렇게 시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첫 해에 저희들이 그 5, 6, 7, 8, 9 학년을 동시 개교하지 않은 이유는 그 대부분의 학교는 보통 이제 개교할 때 전 학년을 다 동시에 개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개교하면 아이들이 그 밑에서 그 배워야 될 교육과정들을 배우지 못하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졸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싶어서 이제 첫 그러니까 7학년 중1부터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을 선발한 이유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도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한 이유는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될 나이인데
네.
이 나이에 학교로 와서 여기 홈스테이 있으면서 기숙학교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동안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지막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모집을 하자.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공립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사회의 가치관과 그 또래의 그 영향, 사회적인 문화의 영향들을 많이 받으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그 변화되는,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쪽으로 변화되는 때가 5, 6학년.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이 청소년 시기가
빨라지면서
네. 그 시기가 앞당겨져서 보통 5학년이나 6학년 때 그게 많이 시작이 되어져요. 왕따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 5, 6학년 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을 잘 잡아주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때 잘 못 잡아주면은 중학교 와서 굉장히 걔네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개교해서 봐서도 네. 그 생각이 맞다라는 게 7학년에서 온 애들은 주로 그 5, 6학년 때 받았던 그 상처들이나 5, 6학년 때 봤던 가치관들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저희도 개교하기 전부터도 예상을 하면서 이제 고민 끝에 우리 5학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잡아주자. 이때 아이들이 의미 있는 타인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아이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의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5학년 때부터 시작하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또 이제 저희가 매주 가정으로 이제 금요일마다 돌아갔다 주일날 돌아오게 되는데 예, 그런 이제 매주 예. 보내서 그 기간은 또 부모님과 있으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교에서는 저희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잘 커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잘 협력해가면서 좀 케어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아까 중등과정은 40명 정원인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또 곳곳에서 아이들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초등은 지금 5학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초등의 입학은 또 어떻습니까? 정원이 다. 네.
초등은 이제 5학년, 6학년 1학급씩이고 중등은 2학급씩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네.
현재는 초등은 이제 5, 6학년 20명이 공부하고 있고요. 중등은 7학년, 8학년 80명의 학생들이 지금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방송 준비를 위해서 학교 홈페이지를 먼저 열어봤었는데 그 팝업창에 신입생 선발 캠프가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대부분 신입생 선발은 가을 시즌 넘어가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여름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희 학교는 이제 체험 캠프가 있고 선발 캠프가 있어요. 체험 캠프는 우리 학교에 입학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 기독교 학교를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누구든지 이제 와서 우리 학교의 그 프로그램들 속에 참여해서 3일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발 캠프는 여름과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여름에 또 미리 한번 하는 거는 또 아무래도 사전에 아이들이 미리 선발이 돼서 2학기 기간 동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준비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원래 첫 해에는 겨울에만 선발을 했는데
네.
1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리 여름에 선발이 된 친구들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한번 실시를 해보자 이런 의미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여름과 겨울에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한 체험 캠프 같은 경우는 상시는 아닌 거고 그 또한 방학인가요?
아니, 체험 캠프는 평상시 우리 이제 평상시에 이제 5월, 6월,
네.
이제 9월, 10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요. 그 매월 마지막 주에 그 오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체험하러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면 그때 수업도 들어볼 수도 있고 기숙 네. 활동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수업도 하고 홈스테이도 경험해보고 기숙사도 경험해보고 그때 다. 다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해보는 것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 슬로건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예요. 그러면 이 별무리 학교에 오면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공립학교 교육과정 2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초, 중, 고. 나중에 저희들이 대학까지도 생각하면서 이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공립학교 교육과정의 툴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부분들을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이들이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그 교육과정 속에서 이제 키우는. 그러니까 국어 교과라고 해서 교과 지식을 가르친다라기보다는 그 교과 지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지, 또 세상의 가치관이 이 속에 어떻게 녹아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서 변혁시켜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교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어느 교과이든지 간에 그 교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이걸 저희는 이제 성경적 재구성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과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성화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만이 하는 이제 교육과정이 있어요. 책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커나가기 위한 능력들을 이제 구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양육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을 기본 베이직부터 해서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양육을 받고 성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훈련들을 시켜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을 변증해낼 수 있는 단계까지 그 수준별로 쭉 아이들이 가면서 기독교적으로 사고해서 변증해낼 수 있고 그 세상과 그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면서 그걸 변혁시켜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의사소통 그 능력을 쭉 키워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런 과정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디베이트를 한다든지 독서 훈련에서 에세이를 네. 계속 쓰게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나 블로그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그들과 대화를 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그런 걸 특성화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그런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 교육 과정과 특성화 교육 과정 이 두 가지가 이제 있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큰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는 저희 다 기독교사들이시거든요. 네. 그 모든 선생님들이요. 네. 한 선생님들이 60여 분이 그 마을에 함께 살고 계세요.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만남 속에서 이제 배워가는 것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아이들이 그 모델들을 보고 있고 또 저희 학교의 장점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갈 수 있는지 자기의 섬김의 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마을도 있지만 이웃마을도 있고 금산군이라고 하는 큰 또 지역이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금산 그 군을 발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기여할 수 있을까? 또 이웃 마을들을 어떻게 섬겨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갈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들을 계속 운영을 해 가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선하게 지역 사회를 섬겨가는 훈련들 이렇게 크게 어떤 그 교육 과정의 틀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또 지역 사회 속에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하는 교육. 근데 말은 쉬운데요. 정말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수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들 중학교 아이들 보면은 그 과학 시간에 잎을 배우고 뿌리 배우고 줄기를 배우는데 잎에서 기공은 어떤 역할을 하고 광합성은 어떻게 일어나고 네. 뿌리는 무슨 작용을 하고 뭐 지지 작용을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그것을 그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배운 게 어떤 감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라는 거죠. 거꾸로 아이들이 정말 그 새의 뼈들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새를 보게 해주고 경험해주게 하면 그 새를 보면서 아이들의 그 감동이 있고 새의 한 마리를 관찰하는 걸 통해서도 아이들이 과학자가 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지나간 식물들의 뿌리가 무슨 작용을 하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식물을 보면서 아, 이 식물의 이름이 무엇이고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 식물이 생겼을까. 이런 것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심을 갖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그 창조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쁨, 그런 공부에 대한 기쁨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창조 세계를 잘 돌봐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교육은 그런 것들을 못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사회를 하나 가르쳐도 예를 들면 그 경제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이걸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잘 써야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단원을 그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돈이라는 재원을 주신 건데 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내가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내 행복을 잘 이끌어낼 수 있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고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들이 이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적으로만 흘러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재구성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게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과 교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해주어도 가르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교육들은 공립학교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저희들은 더 깊이 나가서 그 이제 관계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이제 그 교과도 중요하지만 이 교과 교육을 그렇게 하기 위한 출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특히 우리 학교에 처음 들어온 1년간은
네.
제일 우리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 존중감이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자아 존중감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
네.
이게 안 되고는 출발이 안 돼요. 이게 돼야지 소명도 생기게 되는 거고 공부할 이유도 생기게 되는 거고 기쁨을 누리면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 학교에 거의 99%의 학생들이 네. 모태신앙의 아이들이 오지만 그럼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애석하게도.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 만져주는 과정들 그게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큰 역할인데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많이 만져져요. 선생님들이 만져주시고
네.
다 내놓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신이 보여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돼서 교과 교육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저희 학교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쳐들어오지 네. 못하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 8학년 아이들이 재성숙돼요. 작년 1학년 잘 훈련받고 온 네. 아이들이어서 굉장히 성숙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도 만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교육 그게 이제 기독교 교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웠던 지식이 신앙과 분리되어서 이렇게 방황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신앙이 삶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의 출발점이 관계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를 위해서 지금 기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홈스테이에서 그 가정과 가장 유사한 그 분위기 속에서 그분들이 케어를 받으면서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고요. 중학교부터는 기숙사에 있으면서 또 거기도 선생님들이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자기 내면 상담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게 이제 기숙형 전환학교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정이 보금자리가 이제 필요하니까 홈스테이로 하는 거고 중학생 경우가 기숙사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네요.
네.
네. 그리고 별무리만의 특이한 수업이 하나 있던데 해외 현지 수업이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인도로 이제 해외 이동 수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8학년, 그러니까 중2학년 때 검정고시를 봐서 미리 고입에 대한 합격을 다 해놓고
네.
중3이 되면 3월부터 10월까지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는 그 교육과정은 일단 어학연수를 일단 한 축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학연수를 받게 되어지고요. 또 한 축은 인도가 그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문화 그리고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심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선교지인 인도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실까? 그 소명을 발견하기를 저희들은 원하고 있어요. 거기 어학연수도 하지만 선교지를 네. 방문해 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고 거기서 진로를 아이들이 결정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10월부터 돌아오게 되면 두 달 정도 고입, 고등학교 준비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로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런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교지인 인도에서의 수업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곳에서 또 별무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기도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슬람권이고 하다 보니까.
네.
네. 국가나 교육청 또 아니면 대형교회나 아무런 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순전히 이 학교의 비전에 공감하는 기부자들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이 된다고 하셨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 부탁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희 별무리 학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큰 힘은 그 교사 선교회랑 공동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주셔서 정말 사랑함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또 그분들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후원을 해주세요.
네.
또 저희 마을에는 별무리 교회가 있는데 마을 교회가 또 저희 학교를 지원해 주시고 또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학교를 지원해 주시고 이런 힘들이 모여져서 저희 학교가 지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이제 고등학교도 설립되어져야 되고 그런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저희들이 믿음으로 가는 거는 이 학교가 세워질 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셨고
네.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고등학교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저희들은 믿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후에 저희들 고등학교가 설립되게 되어지는데 그 학교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간증하면서 나갈 것을 지금 꿈꾸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저희도 큰 힘을 내어서 정말 저희들이 원래 꿈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에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책임 있는 제자들로 키워나간 일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며 키워갈 것을 감히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께 또 교육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그 일반 그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있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특별히 이제 전 계층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장 그 격동을 겪고 있는 사춘기 학생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7학년, 8학년 아이들 다 사춘기 시기에 네.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그 정답이라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
부모의 역할은 기다려 주시면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그 울타리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가지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 그 울타리가 되는 것을 왜 포기하시냐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셔서 부모님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이 반응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망하게 되니까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그 자존감을 해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세요.
네.
그 조급함을 버리시고 기다려주시면 아이들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잘 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있는 아이들은 빗나가는 법이 없거든요.
네, 오랜 기다림,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또 크리스찬 부모들이 훈련돼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 정현종의 시 방문객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별무리학교 추천의 글에 보면 GMP 대표 김세도 목사께서 이 시를 인용하면서 별무리에는 이런 방문객의 심정으로 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옛 스승의 품을 느끼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올려주셨더라고요. 학생 한 명 한 명 한 영혼과 함께 그 학생의 미래까지도 함께 온다라고 생각하면 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